연구기사 20, 7월 11일에서 17일 주 요한계시록, 하느님의 적들에 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주제성구, 그것들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노래 150번 구출자이신 하느님을 찾으라. 소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하느님의 적들이 누구인지 밝혀줍니다. 다니엘서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유사한 예언들을 비교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느님의 적들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항 질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느님의 하늘 왕국이 설립되었고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알려줍니다. 사탄이 쫓겨나면서 하늘에는 평화가 찾아오지만 우리는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가 난 사탄이 땅에서 여호와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2항 질문. 우리가 충실을 유지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충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곧 누리게 될 몇 가지 축복을 알려줍니다. 그중 한 가지는 하느님의 적들이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그 적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징들로 묘사된 하느님의 적들. 3항 질문.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은 그 책의 내용이 표징들로, 즉 상징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었다고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적들도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며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그 후에 또 다른 짐승, 즉 진홍색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위에는 한 매춘부가 앉아 있습니다. 이 세 짐승은 오랫동안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을 대적해온 적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 5항 질문. 다니엘 7장 15절에서 17절의 기록이 계시록의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하느님의 적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은 성경의 다른 책들에 이미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 다니엘은 거대한 짐승 네 마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다니엘은 그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기록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들은 내 왕, 즉 내 정부를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1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그 환상 때문에 겁에 질려 내 속에서 영이 괴로웠다. 나는 거기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일의 참뜻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면서 그 일들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이 거대한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오. 그 명확한 설명 덕분에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도 틀림없이 정치 세력을 가리킬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짐승들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짐승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적들의 정체가 밝혀지다. 6항 질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의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가 있었고 그 뿔들에는 열 왕관이 있었으며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았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와 왕좌와 큰 권위를 주었다. 내가 보니 그 머리들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낫게 되자 온 땅이 탄복하며 그 짐승을 따랐다. 용이 짐승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을 숭배했다. 또 짐승도 숭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그와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말했다. 그 짐승은 전체적으로 표범처럼 생겼지만 곰의 발과 사자 입을 갖고 있으며 열 뿔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네 짐승이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 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단지 하나의 정부 또는 세계적인 강대국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종족과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단일 국가의 정부보다 더 큰 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분명히 그 짐승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인류를 지배해온 모든 정치 세력을 상징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에게 열 뿔이 있다는 점 역시 그 짐승이 모든 정치 세력을 상징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흔히 온전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주를 마칩니다. 7항 질문. 짐승의 일곱 머리는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일곱 머리는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형상에 관해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르면 잠시 동안만 머물 것이다. 사탄이 사용한 모든 정치 세력 가운데에는 머리로 묘사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일곱 강국이 있습니다. 그 세계 제국들은 하느님의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중 다섯, 즉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는 사도 요한 이전 시대에 이미 세계 무대에 등장했었습니다.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을 때에는 여섯 번째 세계 강국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지막 일곱 번째 세계 강국, 즉 머리가 될 것이었습니까? 8항 질문. 짐승의 일곱 번째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은 그 짐승의 마지막 일곱 번째 머리의 정체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날인 이 마지막 때 어떤 세계 강국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치적 동맹을 맺은 영국과 미국, 다시 말해 영미 세계 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미 세계 강국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짐승의 일곱 번째 머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9항 질문.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은 계속해서 일곱 번째 머리인 영미 세계 강국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지만 용처럼 말을 하기 시작하는 짐승처럼 행동한다고 알려줍니다. 그 짐승은 큰 표징들을 행하며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는 그 짐승을 거짓 예언자로 묘사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다니엘도 영미세계 강국이 끔찍한 파괴를 자행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니엘 8장 19절, 23, 24절 각주. 그 일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개의 원자 폭탄은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사실상 영미 세계 강국은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10항 질문. 짐승의 형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또 다른 짐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짐승은 진홍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과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또한 짐승의 형상이라고 불리며 여덟째 왕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 15절, 17장 3절, 8절, 11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13장 14, 15절. 그것은 짐승이 보는 데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표징들을 통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칼을 맞고도 되살아난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라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것에게는 짐승의 형상에게 호흡을 주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리하여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되었고 또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수 있게 되었다. 17장 3절. 그리고 그는 영의 힘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진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곧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생명의 두루마리의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는 땅의 주민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그 일곱에서 나오며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짐승과는 달리 그 형상에는 뿔에 면류관, 즉 왕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형상이 다른 일곱 왕에게서 나오며 그들에게 권위를 받기 때문입니다. 각주를 마칩니다. 이 왕은 한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진 후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묘사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구인 국제연합에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그 기구는 처음에 국제연맹으로 존재하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날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11항 질문.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들은 무엇을 조장하며 우리는 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이러한 짐승들은 정치 선전을 통해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박해를 조장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의 왕들을 전능자이신 하느님의 큰 날의 전쟁인 아마겟돈으로 모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16절.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하느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통치권을 지지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하실 것입니다. 12항 질문. 짐승들은 모두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짐승들은 모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짐승이 잡혔고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자이다. 그 둘은 모두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따라서 하느님의 적인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는 중에 영원한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14망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왕국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의 정치 문제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정부들이 우리에게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처럼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의 승인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전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어떠한 압력을 받더라도 철저히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큰 매춘부의 치욕적인 최후. 14항 질문.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놀랍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또 다른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 하나 위에 앉아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큰 매춘부이며 큰 바빌론이라고 불립니다. 그 여자는 땅의 왕들과 성적 부도덕을 저지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의 힘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진홍색 짐승 위에 한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으며 손에는 혐오스러운 것들과 자기가 저지른 성적 부도덕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큰 바빌론, 매춘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라는 신비스러운 이름이 쓰여 있었다. 15, 16항 질문. 큰 바빌론은 무엇을 상징하며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큰 바빌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여자는 정치 조직을 상징할 수 없는데 그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부도덕을 범했다고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여자는 그 통치자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그들 위에 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자는 사탄의 세상의 탐욕적인 상업제도를 상징할 수도 없습니다. 상업제도는 별도로 땅의 상인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매춘부라는 말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식으로인가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세상에 벗이된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느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순결하거나 동정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고대 바빌론은 거짓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큰 바빌론은 모든 형태의 거짓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 여자는 거짓 종교 세계 제국을 상징합니다. 17항 질문. 큰 바빌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큰 바빌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6, 17절은 그 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본 열뿔과 짐승은 매춘부를 미워하여 파멸시키고 벌거벗겨서 그 살을 먹어버릴 것이며 그 여자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생각을 실행할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진홍색 야수, 즉 국제연합을 이용해 거짓 종교 세계제국을 공격하고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18항 질문. 큰 바빌론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숭배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큰 바빌론의 거짓 가르침, 이교 축일, 느슨한 도덕 표준, 영매술에 결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여자가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계속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하느님의 가장 큰 적에 대한 심판. 19항 질문. 크고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크고 붉은 용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그 용은 예수와 그분의 천사들과 맞서 싸웁니다. 또한 하느님의 백성을 공격하며 정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들에게 권력을 줍니다. 그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원래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 바로 그가 하느님의 모든 적들의 배후에 있는 자입니다. 20항 질문. 용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용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한 천사가 사탄을 무적행에 던질 것입니다. 무적행에 있는 동안 사탄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활동이 제한되어 천년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나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후 마침내 사탄과 악기들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영원히 멸망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악귀들이 사라진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21항 질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면 왜 행복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하면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적들의 정체를 분별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러면 하느님의 적들이 멸망된 후 충실한 인류는 어떤 축복을 누릴 것입니까? 다음 기사에서 그 점을 알아볼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정치 문제에서 반드시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까? 큰 바빌론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래 23번. 여호와께서 통치를 시작하신다. 기사를 마칩니다.